7장 16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먼저 16절 말씀을 보십시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라. 16절에서 20절은 어떤 의미에서 위에 12절에서 14절을 다시 한번 풀어놓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2절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입니다. 16절로 돌아와서 12절을 풀어보면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한다 하는 말이 되는데 이런 뜻이죠. 율법이 하라는 것은 선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선하다는 것을 합니다. 근데 선한 것을 하지 않습니다. 16절에서 풀어놓으려고 하는 건 이것이죠. 정확히 율법이 악을 행하라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상하게도 그것 자체가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결과시키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율법 탓이냐 하는 것이죠. 7절.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이 질문입니다. 율법이 죄냐? 13절. 그런 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동일한 질문입니다. 율법이 악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선을 행하라 하고 악을 행치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치 않는 것, 율법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율법은 선합니다. 내가 그 선을 따라가지 못하지. 그래서 율법이 죄를 조장하거나 죄를 명령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이냐?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그러더라 말이죠. 죄가 그러더라고요. 위에 있는 13절을 풀어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죄가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6절에서 20절에 이르는 이 내용 속에서 죄의 진면목을 이제 보게 됩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느냐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입니다. 이 죄는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진상이 파헤쳐지고 그 실체가 폭로되고 나서 보니까 죄란 어떤 것인가 하는 데 대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죄는 훨씬 더 그 정체와 그 진면목이 가공할 만한 것임을 이제 알게 됩니다. 17절과 20절에 반복된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말 속에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죄에 대한 특징을 살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죄는 우리의 뿌리고 우리의 본성입니다. 무슨 외부적인 공격이 아니고 가끔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과성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죄는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고 우리의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내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에 낀 반지나 무슨 머리에 쓴 모자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나와 분리시킬 수 없는 나의 어떤 것들입니다. 내 본성이요, 내 뿔입니다. 창세기 6장에 가면 이 설명이 일찍부터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인간의 죄의 모습이 창세기 6장 5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며 인간이 죄 지은 것이 얼마나 큰 죄냐 그러면 하나님이 한탄하실 만큼 큰 죄입니다. 그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후회하셨다라는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일을 잘못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디가 실패됐다는 뜻을 갖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지은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것이 있고 실제로 매를 들었어도 속으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근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탄하고 이걸 정말 내가 났나 싶은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죄를 졌는데 그 죄가 뭐냐 그러면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 그러니까 밖으로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그 뿌리가 우리 속에 있는데 그 생각하는 것이 그 모든 계획이 악하고 항상 악해. 모든 것이 항상.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그렇게 실감 있게 느끼지를 못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인인데 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은 세상을 잠깐 돌이켜보면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는 자 되었으니까 그래도 가끔, 종종, 저 같으면 언제나 하나님만 생각합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 꼭 반대입니다. 가끔 종종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저들의 악함은 윤리적 도덕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삶을 추구하고 그 모든 계획과 그 생각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인가를 이렇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죠. 지금 우리 생활을 가장 많이 주도하고 영향을 끼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 테레비 문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머리 모양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이 무엇을 입고 나오고 어떻게 하고 나왔느냐와 그저 일치합니다. 그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죠. 늘 쫓아서 하죠. 그런데 테레비 문화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냐 하면 거기에서 어떤 진리도 그리고 어떤 경건함도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테레비 문화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상업적인 추구가 그 목적이고 원리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좋은 드라마를 한다고 합시다. 혹은 스포츠 중계를 한다고 합시다. 그 내용은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이 프로로 시청자들의 눈을 붙잡느냐의 싸움이고 시청자의 눈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프로 앞뒤에 실릴 광고비가 얼마나 비싸지느냐와 직결이 되죠. 그래서 어떤 드라마를 하든지 그 드라마 내용이 얼마나 건전하고 유익하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시청률을 높이는가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부도덕해도 되고 아무리 말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슨 내용이든 상관없이 많은 시청률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그 프로는 비싼 프로가 되고 그 프로에 붙는 광고비도 비싸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붙잡으려고 하는 시청자들에 대한 이쪽 프로를 사는 사람들의 개념은 그 사람들이 인격자거나 고매한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절대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돈만 내고 이 상품을 사주는 사람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내는 자들이나 프로를 만드는 자들이 올 때 시청자는 전부 봉입니다. 봉. 그것 외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청률을 높여서 어떻게 하면 그 주머니에 돈을 꺼내놓을 것인가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 생각밖에 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개념이 인격적이지도 않고 고매하지 않고 물론 거룩하거나 의롭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로부터 내 이익을 취할 것인가 외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금년도 미국에서 최고 흥행 기록을 갖고 있는 1위 작품 영화가 뭐냐 하면 나 홀로 집에 2입니다. 별걸 다 한다 싶겠습니다만 그러지 않고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2위는 흥행 2위는 알라딘의 램프입니다. 두 개가 다 어린아이들을 향한 작품인데 이 두 개가 흥행에서 1, 2위가 됐습니다. 애들 영화는 어른이 내는 입장의 거의 반값입니다. 그런데도 흥행 1, 2위입니다. 그래서 미국 영화계가 새삼스럽게 놀란 게 뭐냐면 코 묻은 돈을 우습게 보지 말합니다. 코 묻은 돈을 우습게 보지 마라. 우리나라도요, 무슨 가요 톱 10, 혹은 뭐 이번에 뭐 연말에 하는 가수, 10대 가수왕, 이런 거 뽑을 때 보면 이제는 전부 그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10대라서 뽑힌 사람들이 다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수들입니다. 저희 딸내미만 해도 노사연 씨면 지금 중년에 들어가지 않고 저희가 보면 애인데 어쨌든 결혼도 아직 안 했으니까. 저희 딸내미는 그래 노사연 씨만 나오면 저 아줌마는 왜 자꾸 나와? 애들만 나오려는 거예요 애들만. 텔레비를 가만히 보세요. 쇼를 보세요. 어른이 없어졌어요. 사회도 애들이 보고 나와 노래하는 애들도 애들이고 구경하는 애들도 애들인데 영어로는 애덜트가 어른이에요. 애들끼리 모여서 어른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그렇게 됐죠? 그들만이 열광하고 그들만이 돈을 내기 때문에 돈을 내는 사람들 취향에 맞는 것으로 방송도 테레비도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테레비 틀어놓고 보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돈을 내는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지. 그리고 그 영향을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받습니다. 세상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귀고 누구와 관계를 맺는가를 가만히 보십시오. 누구에게 시간을 쏟으면 누구에게 돈을 내는가 보십시오.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이지 그 사람을 만나면 영적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인 경우는 신자 외에는 없는 겁니다. 신자들도 그러기가 쉽지 않은걸요. 세상은 한 번도 의와 거룩을 추구하는 적이 없습니다. 이건 물론 단편적인 예입니다만은 더 들어가면 더 심각하죠. 더 하면 더 했지. 이것보다 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고 상황이지 이것보다 나은 것은 오히려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이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달라진 것입니다. 우린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의와 거룩을 추구하는 복된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가끔 좀 더 좋아지면 종종 하나님을 찾곤 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만 세상에 나가보시면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가 금방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것은 선천적인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질 때부터 있는 겁니다. 후천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환경으로 인하여 이것이 뒤에 생겨난 것들이 아닙니다. 시편 51편 가시면 시편 51편 1절 말씀부터 봅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의 회개심입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칭찬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범죄했을 때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경악할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범죄하지 않았고 사울왕이 이유 없이 자기를 핍박할 때도 그를 향하여 대적하지 않고 늘 피하기만 했던, 그리고 사울왕이 죽은 것을 애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물맷돌 다섯 개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대항해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중에 왕의 자리에 나갔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범죄하는 커다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은닉하기 위하여 꾀를 쓰다가 제대로 되지 않자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입니다. 참으로 치사하고 교활한 짓을 그때 다 합니다. 그래놓고 재미있는 것은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그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마음에 갈등이 없더라고요. 자기가 범죄하고 있는 줄을 모릅니다. 혹시 어떻게 증명이 되냐 하면 그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를 꾸짖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처음부터 다윗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죠. 어떤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를 데리고 마치 자기 자식같이 아끼고 살고 있는데 그 옆에 사는 부자가 수백 마리의 양떼를 갖고 있는 자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자기 양떼 중에서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하지 않고 그 한 마리 자기 자식같이 키우고 있는 그 양을 뺏어서 대접을 했다 이겁니다. 다윗이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그런 나쁜 놈이 있느냐, 그놈을 데려다 죽여라.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지적을 하죠. 다윗이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자기가 바로 그 원흉이라는 그런 죄를 짓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윗이 모릅니다. 남의 아내를 뺏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데 어떻게 죽게 하느냐 하면요, 그 우리아 장군에게 편지를 밀봉을 해서 들려보냅니다. 그 사령관에게 그 편지를 갖다 주라고 합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장수를 제일 싸움이 치열한데 선봉에 세워서 나갔다가 그 사람만 놔두고 싹 후퇴해서 죽게 하려는 겁니다. 그 편지를 지가 들고 가게 한,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짓을 다윗이 하는데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줄을 몰라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줄을 모르더라고. 그래서 이 놀라운 회개시를 쓰는 겁니다. 이 회개시의 가장 그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기가 아닙니다.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의 놀라움이 제일 큰 초점입니다. 그래서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라는 것은 나에게는 너무나 본능적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내 것이라서 죄를 짓는 것이 하나도 나에게 이상하지 않더라 말이죠. 그걸 놀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가 첫 번째가 아니라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죄가 어떻게 내 뿌리인가, 그래서 하나님 이 뿌리를 뽑아주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안 돼. 이 사건, 죄를 지은 사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만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다시는 안 짓겠습니다가 아니라 뿌리를 뽑아주십시오. 나를 바꿔놓아 주십시오.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나는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진 자입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린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한간에 심심하면 한 번씩 목사들이 범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아직도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건 목사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지켜지지 않으면 쉽게 넘어가는 것이 죄의 가공할 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것은 가장 환경이 좋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이 일어나고 사탄이 사탄이 되는 이유는 그가 천사장으로 가장 놀라운 지위에 서서 거기서까지 욕심을 내어 하나님께 대적하느라고 생긴 것입니다. 죄란 참 무서운 것이죠.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요. 굴복하지 않는 참으로 가공할 그 힘이요 완악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본문에서 보고 있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말 속에서 죄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요 전부라는 것과 이것이 선천적인 것이며 그리고 세 번째로 죄가 얼마나 큰 힘인가 하는 것을 배웁니다.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잘라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자르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는 것이 아니라 속인데 속을 다 파내면 뭐가 남아요? 수박 속 파내면 남는 게 뭐예요? 온통 다 죄인데요. 그걸 파내고 남는 게 있어야 뭘 파내든지 말든지 하죠. 수술을 하죠. 죄를 파내면 남는 게 없는데요. 그게 죄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통하여 이런 초점을 가져야 됩니다. 만일 율법이 구원의 방법이었다면 어쩔 뻔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은 구원의 방법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지시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도 이 죄의 가공할 힘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구원해낼 길로 우리를 몰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8절에 그렇게 나오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없노라. 선을 행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언제나 윤리적, 도덕적, 규범적 문제가 아닙니다. 선한 것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권세 아래서 해방을 받느냐 못 받느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런 결론에 이제 이릅니다. 인간이 처한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인간이 처한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14절에 이렇게 되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 아래 팔려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죄 아래 팔려있는 것을.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사람들을 대하여 볼 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면 그는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에게 효력 있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며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의와 거룩을 쫓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나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죄가 그들을 아직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아무도 그걸 자기의 힘으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의지와 지성으로 풀 수 없습니다. 의지와 지성으로 풀지 못합니다. 알고 모르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겠다고 결심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싸움도 아닙니다. 죄 아래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의와 거룩을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는다고 가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죄가 그를 놓아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할 때 가장 크게 강조됐던 게 무엇이냐면 자랑할 수 없는 이라였습니다. 자랑할 수 없는 이라. 자랑할 수 없는 이라. 로마서 3장으로 가십시다.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은혜로 받은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건 내가 조건을 제시해서 조건을 만족시켜서 그 결과로 얻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용서, 사랑, 긍휼, 기다림, 자비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그걸 먼저 입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럼 왜 주셨는가? 죄를 지적하기 위함이라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것에서 그칩니까? 아니죠. 죄를 지적하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를 붙잡게 하려는 것이죠. 만일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필요성을 그만큼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1차적으로는 우리를 비참하게 합니다. 우리를 절망으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꼴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복을 얻게 하려고. 십자가를 붙잡고 구원 얻게 하려고 그럽니다. 모든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결단은 율법의 지적으로 말미암는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신자와 불신자 간에 어느 인생이 더 고단합니까? 신자의 인생이 더 고단합니다. 왜요? 신자가 가는 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가 헛된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을 때는 그 헛된 것의 결국을 살아생전에 꼭 직면하게 하십니다. 돈을 추구하고 지위를 추구하고 세상의 헛된 명성을 쫓아가면 그것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가를 죽기 전에 보게 하십니다.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가를 보게 하고 세상의 명예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보게 합니다. 그 꿈을 깨게 한단 말이죠. 그 꿈이 안 깨는 게 더 행복합니다. 얼른 보면. 그러나 죽기 전에 그 꿈이 깨야 돌이키죠. 진실된 것을 찾으러 오죠. 세상 사람들은 그 꿈이 깨지 않고 죽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기가 행복한 줄 알고 자기가 부자인 줄 알고 그렇게 죽고 나서야 자기가 잘못 쫓아온 것을 알게 됩니다. 죽고 나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운명이 고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신자는 그런 운명으로 끝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의 인생에 간섭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자들이 불신자들보다 더 울고 불고 할 일이 많죠. 땅을 칠 일이 많죠.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혼을 깨우치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슬픔과 고난과 절망을 직면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죠. 반대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회가 아직 남아있을 때 헛된 꿈을 깨게 해주시는 간섭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율법이 아니었다면 내가 죄인인 줄 깨닫지 못했을 것이요. 죄인인 줄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필요성도 주를 믿어야 할 이 심각한 일도 모르고 우리가 의인인 줄 알고 이만하면 괜찮은 줄 알고 율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신자들을 핍박하고 다녔던 회심하기 전에 사울같이 바울같이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깨우치는 것이 무엇인가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어떻게 죄 아래 있었는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주심과 인도하심과 사랑하심 안에 거하는 복된 자녀 되었는가를 제대로 인식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행복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 수 없는 건강한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생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주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없이 주를 만나고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세상살이를 믿음 가운데서 지켜낼 것이요 주를 믿는 신앙과 주께서 요구하신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살아서 주 앞에 서는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자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외면하고 믿음의 군사로 싸워 신령한 승리와 거룩한 열매를 맺는 참다운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죄 아래 신음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 구원과 우리가 가진 바 복된 생명과 진리들을 증거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신자로 살 수 있는 지혜와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주와 동행하는 충성된 삶을 허락하셔서 신자의 삶의 기적을 맛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체험하고 사는 저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